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설레이는 일입니다. 특별히 그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굉장히 그 기다림은 힘들고 어렵다기보다는 가슴 벅찬 기다림의 시간이 될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들은 평생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과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기 위하여, 또 그렇게 각서구대 있던 어떤 대상을 만나기 위하여, 때로는 자녀들을 만나기 위하여, 때로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기다림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과 기다림의 내용에 따라서 그 대상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감격과 기쁨은 비례하게 될 겁니다. 기다리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감격은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대상을 만나게 된다면 그 대상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눈물을 보이며 그 기쁨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쩌면 기다림의 삶입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을 다시 오는 것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한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겠으니 나를 기다리라. 그래서 신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로 신약성경은 끝마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분이 왔을 때 때로는 마음 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안 되었는데 벌써 오셨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3시간만 더 기간을 주십시오. 3일만 더 기한을 주십시오. 라고 그분의 오심을 거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일날이 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분들은 일주일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주일날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에게는 주일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기가 싫은데 주일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림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참여하지만 그 기다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은혜는 비례하여 내려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처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한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누가복음의 강의는 일단 마무리 짓고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첫 번째 인물이었던 열두 애를 혈중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난 밤 그렇게 힘들거려웠던 갈릴리를 떠나고 그리고 거라사 땅에서 광인 즉 귀신 들린 자의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그 유대인들에게로 갈릴리 호수편 쪽 맞은편 땅으로 돌아오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만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분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예수님이 돌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기다렸지만 특별히 누가는 두 사람에 대해서 그 기다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그 당시 유명했던 한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가 왜 유명한가 하면 그가 맡은 직책 때문입니다. 그는 회당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말합니다. 41절에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레위 지파나 혹은 랍비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강론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총책임져야 되는 회당의 대표입니다. 그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야이로가 온 이유는 예수님의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한 강사를 자기가 회당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우리 회당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강사로 섭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을까요? 아니죠. 이 야이로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무남 동료였던 딸이,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저희 집에 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은 야이로나 야이로의 딸은 아닙니다.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야이로와는 다르게 이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어땠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돈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여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받는 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야이로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엄청난 일이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자, 4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지난 12년간 해결받지 못한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데 그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혈루증은 부인과에 관계된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 질병을 지금 이 여인이 12년간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간 이 여인은 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 애와 가진 노력을 다 썼을 겁니다. 아마도 12년 전에는 이 여인이 굉장한 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인맥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연하겠죠. 부가 있으면 사회적인 인맥은 튼튼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2년 동안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그렇게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정확한 내용을 쓰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에 가면 많은 의사들로 통해서 괴로움을 겪었대요. 그렇잖아요. A라는 병원에 가면 비타민C를 먹으십시오. B라는 병원에 갔더니 비타민C 먹으면 안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C라는 병원에 갔더니 운동 안 됩니다.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영양 보충을 해야 됩니다. D라는 병원에 갔더니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가는 병원마다 만나는 의사마다 다른 처방을 내리고 다른 내용을 주문합니다. 이 여인의 심정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봅니다. 그것이 고통을 따라오는 것이라면 충분히 감내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이 고통보다도 이 병 낫기를 더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요구하면 돈을 다 지불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보다도 이 병 낫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더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2년을 허비했습니다. 남은 재산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병이 차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으면 다행인데 더 악화가 되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도 다 날리고 병은 병대로 더 나빠지고 몸은 몸대로 더 축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찾아갈 만한 의사도 없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지난날에 있었던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들려졌을 겁니다. 많은 질병 속에 고통받는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서 몸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겁니다. 오늘 누가는 쓰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이 여인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 소문을 들은 이 여인에게 소망과 믿음이 생깁니다. 저 예수님만 만나면, 저 예수님과 손 한번 잡으면, 아니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게 된다면 나의 이 고통스러운 질병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저 예수님에게로 가게 된다면 나를 그렇게 짓누르고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은 이 질병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꿈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드디어 그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그 예수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모습으로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세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만한 믿음이 있고 그만한 확신이 있고 그만한 신념이 있으면 담대하게 예수님 내가 12년째 혈우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옳지 않을까요? 그래야 믿음 있는 여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뒤로 조용조용히 와서 그 여인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나의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 여인은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여인이 그렇게 학수고대하여 질병을 고치려고 하는 이유는 질병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 파생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로부터 제외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태로 내몰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공동체로에 편입될 수가 없는 상태로 자꾸만 몸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그 당시 몸에서 피가 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질병의 정도를 뛰어넘습니다. 종교적인 부정한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종교적인 부정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부정, 정결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부정한 자는 종교적인 행위로부터 제외가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사실 레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레위기가 이런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인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로 24절에 보면 우리 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월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부터 기록된 내용은 그 월경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가 흐르는 그러한 병이 있을 때에 동일한 모습으로 취급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그가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와 접촉을 한 사람도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 그가 누웠던 침상, 그가 앉았던 의자, 그가 터치했던 어떤 내용의 것들도 다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좋겠는데 그 부정한 상태가 된 내용들을 정상적인 사람들이 터치를 하게 되면 그 터치한 그 사람도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과 접촉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같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과 접촉을 하게 되면 당장 가서 옷을 빨고 샤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한 상태로 돌아오는데 그것도 하루가 지나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여인 주변에 남아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남겠습니까? 가족들이 남아있을까요? 친구들이 남아있을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반전되지 않습니다. 처음에야 가진 애를 쓰고 도와줬겠죠. 3년쯤 지나고 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12년간 이 여인은 철저하게 공동체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된다는 느낌을 받아온 여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혈우병을 앓던 여인은 한센병을 앓고 있는 많은 그런 환자들과는 다르게 격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지는 않지요. 여전히 유대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을 방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12년간 살았다고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이지 사는 게 아닐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질병도 질병이지만 이 사회적인 냉대와 이 사회로부터 제외되고 배제된다는 그 마음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 병만 해결되면 단순히 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돌아갈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영적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는 큰 마음의 기쁨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서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이 병의 중차대함, 이 여인이 세상 사람들에 드러날까봐 하는 그런 걱정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괜히 내가 이 여인과 또 혹은 예수님에 가서 몸을 만짐으로 인하여 그동안 어려움에 겪고 있던 예수님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진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나사렛 회당에서 한번 수모를 당하셨거든요. 몰매를 한번 맞으셨거든요. 그리고 이미 유대인들 회당 속에서는 예수를 멀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 여인은 자기를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더 다른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병만 낫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그대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옷을 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혈우증이 즉시 기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판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병의 근원이 말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병에서 고통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아마 이 여인은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나 혹은 산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저 제사장에 가서 나 병이 나왔으니 이 병 나은 것으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의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친구들에게도 가고 가족들에게도 가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당에도 갈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큰 소리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적인 상황이 한적한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뭐 한 서너 사람이 지나가다가 누군가 옷을 만졌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법하지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 문을 나가야만 합니다. 나갈 때 시간은 없고 문은 하나고 빨리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밀치게 되고 물론 저희 교회야 질서의식에 강해서 착착착 나가겠지만 서로 몸을 부딪히거나 몸을 터치하는 경우는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촘촘히 서서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당연히 당신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기서 당신 몸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계속 말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이토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여인처럼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방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만한 대상이 되어야만 은혜가 주어집니다. 기적의 현장이 있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받을 만한 상태,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 기적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들도 매주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날 목사님 설교가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데 어떤 한 사람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뭐 뭘 줬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받는 대상에게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내려지지만 그 은혜가 은혜로 내려지기 위해서는 받는 대상 쪽에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역사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멀찍이 뒤로 와서 살짝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이 여인에게는 그 기적이 흘러갔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공론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조금 곤란하게 만들거나 이 여인을 조금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여인을 100%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물론 환경이 바뀌면 아, 그 여인이 치료받았대. 아, 정말이야? 아, 정말이야? 한 얼마쯤 지나면 그 사실이 퍼질까요? 1년? 2년? 적어도 12년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 그럴 겁니다. 나는 못 믿겠어. 내가 어떻게 믿어? 지난 12년 동안 그 여자가 그렇게 살았는데. 아마도 12년쯤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와 함께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다는 것들을 스스로 느꼈을 그때에 그때쯤 가가지고 어 정말인가 비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공론화시키는 겁니다. 이 상황을 깨달았던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상황을 숨길 수 없다는 것들을 직감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47절에 보세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예수님에게 고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 고했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아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미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여인을 찾아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완전한 회복을 꿈꾸고 계십니다. 병의 회복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사회적인 격리,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의 외면, 이 모든 내용까지 회복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그 모든 상황들이 종료가 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고 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이 그 고백을 듣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이런 마지막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돌아갈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도 갈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이상 장애가 없고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게 되었으니 평안히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라고 그 여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속히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감당할 일들은 이런 일들입니다. 교회가 감당하는 일들은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사회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문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믿는 자들의 몫입니다. 이것이 최우선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기 이전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듯 또 다른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됐든, 그것이 물질의 문제가 되었든,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가 되었든, 교회는 그러한 자들의 아픔 속에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장애가 되어진다면 최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인에게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이 오시면 이 억울함은 해결해 주겠지, 하나님이 오시면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해결받게 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고 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오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회복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는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열두 해를 고통 가운데 살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많은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마음이 된 우리들이, 한 공동체가 된 우리들이 그러한 일들을 협력하여 서로 해결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